자,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다음 절 여러분 계속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밧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내 뒤에서 나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서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일곱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서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저희 집은 무척 가난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버님이 참 아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아버님은 직장을 다니기가 어려울 정도로 아프셔서 늘 집에 들어누셨어요. 그래서 집은 참 가난했어요. 제가 공부는 제법 했는데 그런대로 학교에서 어린 시절부터 성적은 참 잘 나왔습니다. 근데 부모님께서 학교에 한 번도 오시지도 않고 어쩌다 한번 1등을 했는데도 선생님께 인사도 안 드리고 뭐 대접도 못 해드리는 형편이다 보니까 은연중에 학교에서 따돌림을 받는 그런 신세로 그런 모습들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시절 저의 기억은 참 우울한 그런 시절이 많았습니다. 그런 초등학교 시절의 우울한 저에게 교회는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지금부터 한 45년 전 얘기인데요. 지금도 저는 교회에 가면 저를 그렇게 환영해주고 저를 이렇게 안아주는 그런 선생님 이름이 기억납니다. 고영희 선생님. 그분은 정말 저를 사랑해 주셨고 조금 뭔가를 좀 잘하면 얼마나 많이 저를 칭찬해 주셨는지 교회를 가면 학교와는 달리 제가 가난하다라는 것 때문에 어떤 차별이나 어떤 이렇게 왕따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성경 암송대회에 나가가지고 뭘 하나를 좀 잘하면 그거 잘한다고 공책도 주고 연필도 주고 그냥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막 늘 있게 성탄절이나 부활절에는 각종 연극을 했는데 그 연극에서 제가 그때도 참 수줍음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중요한 배역을 맡겨주셔서 그 나서지 못하는 소극적인 성격을 막 개발해준 활발한 성격으로 복돋아준 그것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이후부터 저는 학교보다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됐어요. 학교 가는 것보다 교회 가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일주일 내내 교회 가는 생각에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누가 저한테 지금 마냥 물어본다면 그때 기분으로 말한다면 제 취미는 교회 가는 거고 특기는 교회 학교에서 내는 퀴즈하고 성경 암송 마치기 위해서 맨날 성경 읽는 것 이게 특기였어요. 천성적으로 내성적이고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제게 정말 지금 생각하면 교회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게 해준 조금 더 세상을 적극적으로 살아가게 만든 어쩌면 저에게는 교회는 저의 사랑이고 저의 소망이고 저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런 교회가 그런 저의 사랑과 저의 기쁨인 교회가 요즘 저의 엄청 큰 걱정과 슬픔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나오는 스캔들, 목회자들의 스캔들, 뭐 이제는 놀라울 것 같지도 않은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한 목회자의 세습, 교회마다 투명하지 않은 재정 문제들. 그래서 뜻 있는 사람들은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요즘 교회를 무척 걱정하고 있다라고 세상이 개혁돼야 되는 우선이 아니라 교회가 개혁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걱정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끝없이 추락한 기독교의 이미지는 당연한 결과로 교인 수의 추락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의 기독교인 개신교의 숫자가 천만 명이었으나 최근에 나온 통계로 보면 2015년 통계에 800만, 이것도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떨어지는 속도가 너무 가속도를 붙어가지고 1년 지난 지금은 아마 750만 정도 되지 않을까. 문제는 이 추락하는 현상에 날개가 없다라는 거예요. 더 심각해지고 있고 도무지 반전될 기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한국교회의 교인수 감소의 반비례에서 늘어나는 교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교인들. 이것도 만들어진 이야기인데요. 가나안이라는 말이 이게 워드프레이인데 교회 안 나가, 안 나가를 뒤집어서 가나안이라고 부른대요. 그래서 가나안 교회 하면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의 숫자, 원래 교회 나갔었는데 교회를 안 나가게 된 사람들의 이름을 가나안 교회 교인들. 여러분 이 가나안 교회 교인들의 숫자가 너무너무 많아진 거예요. 줄어든 숫자만큼 그 숫자가 바로 가나안 교회 교인들이 된 거죠. 최근에 이분들을 설문해서 통계가 나왔는데 좀 주목해야 될 통계가 있었습니다. 이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잘 나가던 교회에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까? 통계를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넘버 원, 교회의 배타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에 지쳐서 나 교회 더 이상 나가기 싫다. 41.2%가 교회 지금 모습이 교회 같지가 않아서. 넘버 투, 교회 목사님이 너무 독단적이고 권위적인 모습에 보여서 실망해서 교회 더 이상 못 나가겠다. 21.4%. 넘버 3, 지금 내가 다녔던 그 교회가 나의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주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교회 나갈 이유를 못 느꼈다. 20.2%. 마지막 넘버 4는 그냥 자유로운 신앙생활 하고 싶어서 16.2%, 나머지는 기타 등등. 여러분 이 안타까운 현상은 점점 가나안 교인들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 기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곳의 결정적인 증세는 교회마다 주일학교가 없어지고 중고등부가 없어지고 젊은 청년들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교회 교인들, 교회 안 나가 교회를 주로 젊은이들이 안 나가다 보니까 교회 공동화 현상, 60 이상 된 노인 인구만 채우는 그런 한국교회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런 한국교회의 추락과 이 한국교회의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교회 전문가들이, 뜻있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원인을 분석하는지 모릅니다. 사회적인 현상이다. 교회가 그동안 어떤 전략을 잘못 세웠다. 아니면 다른 종교의 그 선교 전략이 좋았기 때문에 그렇다. 뭐 이런저런 이유가 많은데 교인 수 감소, 이것만을 바라보고 우리는 위기라고 말할까? 이것조차도 우리가 잘못 던지는 질문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장 교인 수가 줄어들었다고, 이 교인 수를 늘리겠다라고 대책을 세운다면 어쩌면 우리는 원인을 잘못 분석하면서 잘못된 대안을 찾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본질. 먼저 그동안 한국교회가 급성장을 했는데 70년대, 80년대 이 급성장한 수적인 성장이 질적인 성장으로 이어가지 못했다는 것. 그래서 교회 안에 큰 교회일수록 성공주의와 세상의 물량주의와 같은 세속화의 길을 교회가 그동안 걸어왔었다라는 것. 신앙이 좋다라는 이름으로 꼭 성공해야 되는 식으로 우리의 신앙이 교회가 세상에 앞장서서 성공주의, 물질주의를 끌고 온 건 아닌가. 그동안 교인 수가 아무리 많아졌어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 것보다는 자기들만의 왕국을 더 확장하지는 않았는지, 이것이 우리가 오늘 우리들이 지금 겪고 있는 교회의 쇠락현상, 교회의 어려움에 대한 문제를 분석해야 되는 이유라고 또 생각이 됩니다. 한국교회의 70년대, 80년대 급격한 성장은 분명한 것은 건강한 성장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커지긴 커졌는데 만약에 비만에 걸렸다면 그것은 큰 등치에 상관없이 심각한 질병을 앓게 되는 이유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한국에 잘 살아보세요 하는 한국 경제의 그 성장주의와 맞물려서 교회는 겸손과 절제, 나눔과 섬김이 가장 중요한 가치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신앙 좋은 것이 성장하는 것, 신앙 좋은 것이 큰 교회 되는 것이라는 성공주의와 대형화에 함몰되어서 신앙이라는 것은 포장만 되었지 결국 그 내면에는 세상의 욕심과 세상적인 가치에 가득 찬 왜곡된 부흥과 성장은 아니었는지 반성해야 될 때가 됐다라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지금 겪고 있는 교인 수 감소 현상은 어쩌면, 좋게 말한다면 건강한 몸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다이어트가 필요한데 이 지금 다이어트의 단계로 들어간 건 아닌가. 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지금 교회가 이제 이 다이어트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을 교회의 개혁과 건강하고 바른 교회 세우기 운동으로 전환시킬 수만 있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한국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겁니다. 어렵고 힘들 때 교회는 늘 이 상황 속에서 체질을 바꿨고 교회의 본질을 회복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몸이 약해졌다고 함부로 스테로이드를 먹으면 안 되죠. 몸이 허해졌다고 지방이 많은 것을 막 닥치는 대로 먹다면 오히려 그 사람은 심장에 더 치명적인 독을 먹게 되는 거랑 같은 것입니다. 막 사람들 끌어모으는데 오늘 교회에 문제점의 해결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적당한 운동, 적당하게 건강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 이것으로 우리들이 건강을 되찾는 거라면 영적으로도 똑같다라는 것이죠. 적당한 운동은 교회가 이제 적당하게, 온전하게 교회 사회를 위해서 섬김의 자세로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건강한 음식은 뭡니까? 그동안 그냥 지나쳤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성경 읽기를 찬찬히 깊이 묵상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바로 오늘 우리들이 그냥 교회 커지는 것만 바라볼 게 아니라 교회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나 자신이 먼저 교회의 구성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보다 먼저 섬김이 어때야 되는지를 자기 스스로 점검해야 될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 묵상이 계속 제대로 일어나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된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린 시절부터 저는 교회가 저의 전부였어요. 제 사랑, 제 기쁨, 온통 저의 관심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잘 되는 게 너무너무 제 소원이에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교회가 잘 되는 것, 이게 제 소원이에요. 저는 교회가 잘 되는 일이라면 정말 뭐든지 다 하고 싶어요. 제가 7월 첫째 주에 우리 퍼듀 제자교회에 부임하여서 첫 번째 나눈 말씀이 복이 되십시오. 그 제목으로 정말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하늘의 진정한 복을 깨닫는다면 그 하늘의 복을 세상에 전하고 나누는 교회와 성도가 될 것이다라고 그 소망을 나눴습니다. 구약의 창세기의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복을 신약의 교회가 정리한 말씀이 에베소서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입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 말은 그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온전히 바로 세우는 세상의 복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세상이 계속해서 더 죄로 물들고 타락해지는 이유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있다라고 더 깨닫게 됩니다. 교회가 건강하지 못해서,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교회 바로 세우는 일에 있다라는 사실을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성경 공부를 하는 중에 깨달았거든요. 여러분, 그 순간 저의 인생은 목표가 분명해졌습니다. 건강하고 바른 교회 세우는 일. 미국에 1989년도에 유학을 왔는데 공부를 마치는 쯤에 1995년 제 나이 31살의 나이에 청년들이 많이 모여있다고 하는 그 지역, 그곳에 교회가 필요하다라고 우리 연합감리교회가 제안하는 그 제안을 듣고 설레는 마음으로 당시에 교인 한 명도 없었던 그 땅, 어바나 샴페인에 들어가서 14년을 교회를 개척하고 섬겼습니다. 지금 뒤돌아보니까 그 시절이 너무 감사했었던 것은 그 시절 제 나이에 저와 함께 만났었던 대학생들과 나이 차이가 별로 나지도 않았으니까 단지 교인과 목사의 관계로 만난 것이 아니라 평생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살아가는 동역자로 만나서 관계를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들은 세계 각지에 흩어져서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그리고 정말 힘든 지역에서든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헌신하는 일꾼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2009년 제 나이 45살에 또 시카고에 청년들이 모일 수 있는 새로운 교회가 필요하다는 말에 주저없이 나섰습니다. 그래서 시카고에 교회를 개척하여서 청년들과 젊은 가정들이 모여서 건강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교회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저의 교회에 대한 꿈은 큰 교회 만드는 게 아니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의 그 교회, 세상을 충만케 하는 그 교회, 그 교회 때문에 비로소 세상이 온전해지는 그 교회, 그 교회 섬기고 그 교회 섬기는 것이 제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가정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역사회가, 우리의 나라가 왜 이렇게 망가지고 무너지고 있습니까? 당연합니다. 바르고 건강한 교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충만케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은 지금 신음하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복이 되어야 될 교회가, 세상에 복이 되어야 될 성도가 세상에 복이 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의 근심거리가 되고 지탄거리가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은 더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소리치고 있습니다.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야?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더 타락하고 있어. 너희들 때문에 더 우리가 깊은 어둠에 빠지고 있어.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게 될, 그리고 섬기는 이 교회는 바로 그 역할을 해야 될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오늘날 세상의 문제는 바로 이 교회다운 교회, 이 교회다운 교회가 자꾸 사라져 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둠의 권세, 마귀 사탄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어둠의 세력들이 가장 주목하고 가장 집요하게 무슨 일을 지금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놀라울 정도로 교회를 망가뜨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인류 구원의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교회에 있다라는 사실을요. 그래서 마귀 원수는 오늘도 교회마다 심심하면 싸움을 일어나게 만듭니다. 잘 지내던 성도들끼리 반목하게 만들고요. 오해하게 만들고요. 싸움하게 만듭니다. 그동안 잘 목회하던, 존경받았던 목회자들이 하루아침에 성적 타락자로 전락하게도 만듭니다. 하나같이 교회가 망가지는 것을 그렇게 원하고 그렇게 조종하고 있는 이 영적인 배후에 누가 있는지를 우리는 주목해야 될 줄 압니다. 다음 주에 시카고에서 우리 교단의 중요한 회의가 열립니다. 제가 교회를 너무 사랑하는 마음에 제 주제도 안 되는데 우리 한인연합감리교 교단의 총무로 제가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그냥 책임감 때문에 맡았습니다. 근데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다 아시죠? 동성애 문제. 동성애 문제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교단이. 진보주의와 보수주의로 나누어져서 첨예하게 지금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로 인해서 교단은 갈라질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고 목사님은 어느 편이에요? 라고 묻습니다. 보수주의입니까? 진보주의입니까? 저는 대답을 안 합니다. 그리고 속으로는 대답합니다. 예수주의입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중요한 자리에 있으면서 저는 매일매일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더 주님의 음성에 매달려야만 되는 그런 절박함을 느낍니다. 주님, 나의 사랑, 나의 소망, 나의 기쁨은 이 교회,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이 교회의 답은 보수주의에도 없고 자유주의에도 없습니다. 이 교회의 답은 오직 이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한계시록 오늘 말씀과 앞으로 계속해서 일곱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 정말 갈라지기 쉬운 이 시대, 무너지기 직전인 이 교회에게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듣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오늘 본문과 계속해서 이어질 요한계시록 2장 그리고 3장의 말씀에서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친히 교회에 대해서 직접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이렇게 분명하게 교회를 향해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본문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위기일 때 우리는 다시 본질로 돌아가서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교회를 향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은 1세기에 사도 요한이 로마의 도미시안 황제 시절에 박해가 일어났는데 지금의 터키에서 전도하다가 붙잡혔어요. 그리고는 이 터키 그 앞에 해안에 앞에 있는 반모섬이라는 곳으로 유배를 당했죠. 그곳에서 주일날 예배 드릴 때도 없으니까 동굴에 들어가서 사도 요한이 기도하는 중에, 예배하는 중에 환상을 경험한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그 음성을 기록한 것이 요한 계시록이라는 것이죠. 지도를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지금의 터키입니다. 일곱 교회가 나옵니다. 이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데기아. 이게 골고루 이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일곱 교회. 이 일곱 교회에 사도 요한이 섬겼던 교회들이에요. 이들을 방문하고 이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예배를 인도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떠올리면 어려워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무서워, 이 두 단어를 떠올립니다. 요한계시록 하면 어려워, 요한계시록 하면 무서워. 요한계시록 그냥 펴서 읽으면 대부분 불 떨어지는 이야기, 그리고 물이 핏빛으로 변하는 이야기, 세상이 망하는 이야기, 666이라는 그 숫자, 적그리스도, 유황불이 떨어지고 이런 많은 그 것들이 막 기록되어 있는데,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배경,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그 어려운 박해의 환경에서도 예배하는 것, 예배자로서 어떻게 서야 되느냐, 이게 요한이 기록하고 싶고 그리고 요한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했던 요한계시록의 주제였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신실하게 예배자로 서야 되는가. 여러분, 요한계시록 읽다 보면 예배의 원형이라는 예배가 무언가를 보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늘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완성. 두 파트로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천사가 드리는 찬양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 시작.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그분에 대해서 높이는 그 찬양이 계속해서 예배의 주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들어와 있는 모든 성도들이 4장 11절에 또 이렇게 찬양합니다. 우리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거예요. 이거를 드리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이 진짜 전능한가? 하나님이 정말 나의 사정을 아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것, 이게 진정한 예배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어렵다라고만 보지 마시고 그 환경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있다라는 것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겉으로만 보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그 시대랑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예배 드릴 상황이 아닌 상황인 것 같아요.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큰 교회 가가지고 큰 아주 엄청난 오케스트라와 엄청난 찬양팀이 앞에서 빵빵 해줘야 기운이 확 나고 좋은 예배 드린 것처럼 착각해요. 근데 현실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현실은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주일날 아침에 아이들 씻겨가지고 오는 것도 얼마나 힘듭니까? 아, 왜 교회에 또 반찬까지 해가야 되는데 그날이면 더 힘들고. 그러다 저러다 남편과 아내가 말싸움이 붙게 되면 이거 가 말어. 예배에 들어왔는데 자꾸 이상한 것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은 반주가 뭐 저러냐? 오늘은 뭐가 틀렸네? 오늘은 왜 이러지? 우리를 방해하는 예배의 방해 요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예배의 환경은 좋아서 드린 예배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도저히 드릴 수 없는 예배였어요. 힘들고 어렵고 박해의 상황 속에서 드려진 예배에서 하나님이 받아주심이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교회에게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의 공통된 모습입니다. 7교회가 이제 앞으로 다음 주부터 계속 말씀 나눠 지낼 텐데 그 모든 교회에게 주신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요약을 해봤습니다. 1장 13절에 7금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계셨고, 16절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20절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7촛대는 교회를 말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7촛대 사이를 계속해서 거니시는 예수님, 일곱 교회를 세우시고는 니네들 알아서 해 하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시고 불침범을 쓰시면서 여길 다니시고 저길 다니시며 교회를 지켜주시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지금도 친히 교회를 돌보시고 끊임없이 이 교회를 위해서 부지런히 일하시는 예수님.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또 있냐면 당신의 오른손, 한마디로 강한 손으로 일곱 별을 붙잡고 있었다고 했어요. 이 말은 이것입니다. 일곱 교회,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라고 말세요. 일곱 교회를 섬겨야 되는 종들이라는 거예요. 일곱 교회의 일꾼들이라는 거예요. 일곱 교회의 임원들이라는 거예요. 일곱 교회를 책임질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들을 붙잡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퍼드 제자교회를 친히 돌보시고 친히 지켜주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 퍼듀 제자교회 일꾼 한 명 한 명을 세우시고 지금까지 붙들어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도 망할 것 같지만, 무너질 것 같지만 지금까지 견디고 결국은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는 근거로 교회가 세워질 것이라는 것이죠.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교회가 세상에서 거의 사라질 것처럼 보였을 때가 많았습니다. 지금보다도 더 타락한 때가 중세시대 때 널려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아니 지금도 그렇죠, 어느 나라에서는요 한 마을 전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몰살당하고 불질러지고 학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렵고 힘든 박해 현장 속에서도, 아니 겉으로 보면 교회가 완전히 망가지고 타락했다라고 하는 그 시대에서도 주님은 교회를 지켜주셨고 돌보시고 당신의 종들을 굳세게 붙잡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은 충만케 질 거야, 세상은 회복되어 질 거야, 이렇게 우리에게 힘 주시고 소망을 주십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구체적으로 일곱 교회에게 해주신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아마도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가 앞으로 세워가야 될 교회의 청사진이 될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지면서 계속해서 떠오르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 계속 무너진 것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 예배를 망치게 만드는 요소들이 많아요. 오늘도 여러분 같이 함께 지금 우리 예배 드리지만 이 예배에 실패한 것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내 신앙이 지금 이게 뭔가, 우리 스스로도, 자기 스스로도 신앙의 회의를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자꾸 핑계를 댈 것 같아요. 아직 나는 바빠서,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까, 졸업하고 나서라도, 직장 잘 잡고 나서라도, 애들 다 키우고 나서라도, 그때 가서나 내가 내 신앙이 바로 세워질까?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신앙이 망가지면, 신앙이 세워지지 않으면 다시 회복될 때는 없습니다. 그 신앙의 회복은 예배부터입니다. 아무리 초라할지라도, 아무리 사람이 적을지라도, 아무리 내 마음에 안 들을지라도 여러분 마음에 소원이 있어야 돼요. 주님, 내가 드려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내가 다시 살아나길 원합니다. 주님, 요한계시록에서 그 박해받았던 그 시절에서도, 그 동굴에서도 예배를 드렸던 그 사도 요한처럼, 그 예배가 살아났을 때 인류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이 들려졌던 것처럼 내 환경이 힘들고 어렵지만 진정한 예배가 이 속에서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소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주님을 향한 그 신뢰가 내 신앙이 무너질 때마다 내가 점검해야 되는 것은 바로 내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있는가, 습관으로 드려지는 건 아닌가, 그저 교회만 가는 것은 아닌가 다시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마다 다 교회를 욕합니다. 교회가 타락했다고 합니다. 근데 정작 우리 안에서 무너진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드뭅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주님, 내 안에서 무너졌던 그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너졌던 예배들, 무너졌던 제단들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드려지는 곳곳마다 우리 주일학교가 살아날 것이고, 우리 중고등부가 살아날 것이고, 우리 대학부가 살아날 것이고, 우리 가정들이 살아날 것이고, 이 지역사회가 살아날 것이고, 이 나라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 예배를 위해서,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마음을 모으게 하여 주옵시고, 간절하게 매달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예배가 예배 드려지는 곳곳마다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무너졌던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나는 역사가, 죽어갔던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이제 교회를 위해서 주시는 그 말씀 받겠습니다. 먼저 내가 회복된 예배를 가지고 예배자로 나와서 그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교회들마다, 성도들 성도들마다 무너진 예배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이 여호와의 유월절 찬양하시면서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와주시고 항상 이끌어주시는 그 능력이 잃어버렸던, 사그라졌던 그 믿음과 신뢰가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당신의 아들, 딸들 위에와 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